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5월 17일 2020년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만유의 주재이실 뿐 아니라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우리가 모든 것을 아뢰고 구하는 것처럼, 그리고 만유의 주제자 되시는 그분께 우리의 생명을 의탁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주제자와 아버지께 참되고 복된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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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대귀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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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주 지파족 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 찬양 찬양 찬양한 이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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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김종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사랑의 교회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셔서 그곳에서 예배 함께 예배드릴 때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교회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마음을 다하여 영상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 주옵시고 그들을 살펴 주옵소서. 특히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인하여 사업의 어려움이나 다른 재정적인 어려움 혹은 말 못할 사정의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가 직접 함께 만나서 교제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교제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더 끈끈하게 하옵소서. 또한 나태하기 쉬워질 수도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끈을 강하게 붙잡고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만나고 각 가정에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우리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지금까지 사랑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각 가정을 보호하여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 시작하셨고 그 외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교회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랍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듣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하신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옵소서. 말씀의 양식을 오늘도 우리가 받아 먹습니다. 우리 영혼에 좋은 영양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선교 지역에서도 세계적인 대유행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훨씬 열악하고 부족할 텐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선교 지역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다섯 분의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더욱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백신 개발을 가능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사태를 진압시켜 주옵소서. 놀랍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번 한 주간도 받아서 감사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10절부터 12절까지의 석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십시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한국의 복음이 언제 전해졌는가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천주교가 들어온 것, 두 번째는 개신교 복음이 들어온 것, 언제냐인데 사실 천주교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신교 복음만 해도 공부할 게 많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다 충분히 못했고요. 개신교 복음 들어온 것을 보통 1884년 의료 선교사 알렌이 지금의 인천인 제물포항으로 들어온 것을 기점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더 빨리 1866년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기점을 하는 분도 있고 그것보다 더 빨리 1830년에서 40년대에 귀출라프 선교사가 충남 서천의 고대도를 통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1884년 의료 선교사 알렌의 입국을 일반적으로 우리의 복음의 첫 출발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이런저런 과정을 겪다가 한국 교회는 큰 분기점을 마련하게 되죠. 그게 바로 1907년 대부흥 사건입니다. 평양에 있었던 어떤 한 교회에서의 부흥회에서 일어난 그 부흥의 일이 크게 평양을 뒤덮게 되고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물론 이 전에 1906년에 원산 대부흥 사건이 있기는 합니다. 원산 대부흥 사건은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회 하다가 일어난 부흥 사건인데 여하간 1907년 대부흥 사건은 평양 대부흥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세계 기독교의 사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때 그 선교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한 장로님이 손을 들고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할 말이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 포목점을 하는 장로님인데 자기가 그동안 포목점에서 그 포목을 팔 때 뭐 포목이라 그러면 뭐 배나 비단이나 기타 등등 그런 것이지요. 그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그 자를 속였다, 수치를 속였다는 겁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이고 하니까 자기도 별반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수치를 속이고 팔아왔는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 정말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 알게 되고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게 되어서 오늘 참회한다고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장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그냥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밤새도록 되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까지 계속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것이 1907년 평양대부흥 사건의 시작이었다라고 교회 사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자를 속이지 않는 것 혹은 저울을 속이지 않는 것. 제가 어릴 때는 뭐 쌀을 요즘처럼 이렇게 사 먹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대쌀로 뭐 한 대 두 대 이렇게 사 먹긴 했는데 대박을 속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고대 시대 사람들에게는 의로운 것이라고 하는 말의 이해였습니다. 그게 고대 시대에는 유대 지역,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의롭다고 하는 것이 한 네 가지 정도로 규정이 많이 있겠지만 크게 주로 한 네 가지 정도의 의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말하는 장사하는 분들이 대박을 속이지 않는 것, 저울을 속이지 않는 것, 정당한 것, 좀 소극적으로 말하면 속이지 않는 것이 의였습니다. 두 번째는 판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의사들 혹은 정치인들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말은 사람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안 한다 그 말이죠. 당시에는 권력이나 돈이 있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느슨하게 심지어 재판을 유예 혹은 면제해 주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고아나 과부, 외국인, 환난당한 자, 병자,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2절에 보면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할 정도입니다. 판결할 때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의의였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지켜야 될 도리가 있지요. 왕과 신하 사이에도 지켜야 될 도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인과 일하는 자 혹은 부부 간에도 지켜야 될 신의와 도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지키는 것, 사람이 지켜야 될 마땅한 도리 혹은 도의 혹은 좀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의리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베소 5장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깍듯하고 극진하게 사랑하는 거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아끼되 경외하는 것, 이런 관계가 잘 지속이 되는 것, 이런 상태를 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은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반대로 자녀들은 부모님을 주 안에서 깊이 공경하고 효도해야 됩니다. 주인은 그의 부리고 있는 하인에게, 하인은 그 주인에게 정직과 성실로 그리고 자애로 서로를 잘 살피고 서로를 아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의라고 고대인들은 이해를 했던 것이지요. 마지막 네 번째는 신과 사람 사이에도 일정한 도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은 자애로서 사랑으로 그리고 또 좋은 것으로 자기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거고 또 사람은 신에게 충성을 다하고 자기들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이렇게 서로 교차할 수 있는 무언가가 적절한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 이런 것을 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네 가지 외에도 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이 네 가지가 주로 고대인들에게는 의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이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고대의 사람들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의외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사람이 지켜야 될 도의를 잘 지키면 그리고 공정하면 바르게 살면 의리를 지키면 도의를 잘 지키면 그러면 잘 살아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핍박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핍박받은 자들은 또 복이 있다고 하니까 이 고대 사람들에게는 쉽지가 않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의의는 무엇이었겠는가? 이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일입니다. 이들이 1차적으로 이해했던 의의, 구약 백성들이 이해했던 의의는 무엇일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신명기 16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유대 백성들은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공정하게 재판하시는 분, 사람을 그가 가지고 있는 출신 성분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학식으로 대우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는 재판장처럼 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공정하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잘 수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신분 고하에 막론하고 그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막론하고 그의 건강 유무에 그의 성별에 상관없이 율법을 공정하게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정하게 대해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의의 기준은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느헤미야 9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는 진실이 행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와 같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이었냐면 이 의는 악과 반대되는 겁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율법 어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이고 이 악과 반대되는 것 다시 말하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우리를 공정하게 대해주시는 그 은총 하에 있는 것 이걸 의라고 본 것이지요. 이사야 2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성실하고 진실하시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이 바로 의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공정한 것이고 공평한 것이고 어느 자리에 갖다 놓아도 누구에게 적용시켜도 동일하게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다. 그 조금 어려운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그 반드시 그 무엇이어야 되는 것. 뭐 재미없는 말이죠. 이게 제가 오래전 대학 다닐 때 철학과에서 하는 소리가 맨날 이런 소리입니다.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반드시 되어야 되는 그 무엇,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가 정말 사람이라면 그래야지, 목사라면 그래야지, 성도라면 그래야지, 대통령이라면 그래야지라고 하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누구나가 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는 성실함과 진실하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속성들이 또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속성들은 다 진리이고요, 그 속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랄까요, 특성이라고 할까요, 분명히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뭐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 공의, 진리의 가장 중요한 기능 혹은 속성, 절대로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구출하시고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갇혀있는 자를 해방시켜주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의 속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무릎이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슬픈 자를 위로해주고 눈물 흘린 자를 닦아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 공의로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자신을 희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냥 눈물 닦아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가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아가서 같이 눈물 흘려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의 특성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여 주셨는데 자신의 본체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이지요. 병자를 낫게 하고 죄인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의 그 자체이고 그 자신이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을 행하시기 위해서 공의를 베푸시는 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공의를 실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속성은 무엇인가? 공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바로 사랑과 희생과 자기 나눔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그리고 참된 의는 무엇인가? 모든 것과 모든 세대의 완벽한 정당함과 기준이 되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은 이 땅의 진짜 정정당당함과 옳은 것의 기준이 되러 오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정정당당한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옳은 것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의의 본체다, 의 그 자체다, 그분이 바로 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모든 정당한 것과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모든 옳은 것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데 있는 것이고 연약한 것을 세워주는 데 있고 소망이 없지 절망 가운데 헤매는 자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빛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이고, 이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이 말하는 의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원문 그대로 옮기면 천국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지난 일곱 개의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건 사실 우리 인간 위주로 본 것이고 좀 더 원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천국 안에 들어가지게 되었다. 능동은 아니고요. 수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어디로 이끄신다는 거죠? 천국 안으로, 진리 안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 위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선택을 한다면 어떤 용어를 선택하느냐? 우리 안에 천국이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어떻게 식사 맛있게 잘들 하셨습니까? 음식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지만 천국이 어떻게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이 물질이 아닌데요. 그리고 팔복을 할 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천국은 천당이라기보다는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면 우리가 바로 천국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가 있고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통치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애통하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화평케 하는 것이다.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또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문제인데요. 문제는 우리가 아직 미래를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을 쓴다고 해서 2021년을 먼저 살아볼 수는 없습니다. 2020년을 살고 있는 사람이 2021년의 세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추정해 볼 뿐이지요. 물론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2021년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제일 먼저 보고 싶고 알고 싶으십니까? 어떤 것일까요? 아, 로또 번호잖아요. 로또 번호를 우리가 다 잽싸게 해가 알고 와가지고 뭐 그렇게 되면 뭐 2020년에 뭐 1등이 수천 수만 명이 나오게 되겠지요.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하루 속히 끝나기를 원합니다만은 우리 중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미래에 가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좋은 축을 갖고 있지만 과거로 갑자기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시간의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공간의 한계 속에도 있지요. 우리가 가고 싶은 고향 한국 땅에 여기 델라웨어에 있으면서 한국 땅이 동시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공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현재에도 계시지만 미래에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미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델라웨어에서의 예배도 받으시지만은 저 삼국경 신학교에 페루와 파라과이와 브라질과 쿠바의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그리고 그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예배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받으실 수 있는 공간의 제약이 없는 분이십니다.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그분이 언제부터 있었다는 겁니까? 태초 전에 상고에 이미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가 오실 것인데 그 구원자는 이미 상고 전에 태초 전에 시간 이전에 이미 있는 분이고 그분은 이미 그 구원의 일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다만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정한 시간이 돼야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는 이미 이것이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 2장에 이야기하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혹은 미리 정하신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불확정적이다, 알 수 없다, 측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는 미래의 일이 어떻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확정적이다. 하나님께는 이미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확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하는 말은 딱 끊어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딱 끊어가지고 그대로 이것만 딱 따가지고 우리 저 노회나 총회에 고자질하면 저는 바로 2단으로 잘릴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무리한 표현을 제가 쓰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목적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잘 안 믿으니까 내가 했나 안 했나 한번 가서 보고 오시는 겁니다. 미래에 가서 한번 보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시겠다는 일을 미래에 보니까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 본인들의 부하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부하가 누구냐면 선지자죠. 그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야들아, 나도 헷갈려가지고 요새 나이가 들다 보니까 용서하십시오. 이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쉽게 하자고 하는 거지 신성 모독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야들아, 나도 나이가 들고 보니까 분명히 내가 뭐뭐 하겠다고 해놓고 이미 이루어 놓았는데 좀 헷갈려가지고 내가 다시 미래에 한번 갔다 와보니까 역시 다 해놓았네. 그 확실하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보고 왔는데 다 잘 되어 있더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줘라, 가르쳐줘라 이렇게 말하셨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여러분 탁 끊어서 말하면 제가 교리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말인데 우리의 수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그닥 수준이 높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수준에서 그렇게 보면 좀 더 이해가 더 쉽겠다라고 해서 만화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인이 보셨다는 거죠. 본인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본인이 보시고 본인이 확인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들에게 가서 그래도 전하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해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전에 신령한 복을 선물 받아서 천국을 소유하게 된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당연히 천국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천국의 원리가 아니고 세속의 원리고 어둠의 원리고 욕심의 원리고 또 사탄의 원리가 일정 부분 작동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보통 핍박이라고 부르는 거죠. 천국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천국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100%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변함없이 세상의 원리가 작동해서 혼돈되어져 있는 곳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갈등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괴로움을 가져오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아직도 사탄의 영향이 일정 부분 지배하고 탐욕과 허탄한 신하와 그리고 거기에 따라 사는 원리와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과 고통이 동반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의를 위하여 혹은 의 때문에 의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크게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순교자들, 특별히 가깝게는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지 신앙의식이 아니라고 하는 수많은 제도교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노라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은 바로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권력자와 부자들의 세상에서 천국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한탕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성실하고 근면하게 우리의 정직한 땀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그 삶의 원리를 놓치지 아니하는 것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서 내가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십자가의 고난으로 희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것도 바로 일종의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기보다는 의를 위하여서 혹은 의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 있는 헌신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헌금을 드리는 것만은 아니니 오해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귀하고 시간이 금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주의를 구별해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는 세상에서 의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돈이 최고라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모든 돈, 모든 재물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소박한 의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이 아닌 정당한 당연한 징벌을 핍박이라고 우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크게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합동 측의 모 교회가 교인들을 훈련시킨다고 인분을 먹이고 밤중에 연세 든 분들과 우리 여성들에게 밤중에 산길을 헤매고 산행하도록 하고 장비도 없이 산행 구보를 시키다가 상당수의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심지어 그 병에 후유증으로 생명을 잃는 끔찍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이후에 보니까 대사회 사과문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취재한 기자들에 의하면 그 교회 안에서는 이 세상의 허접한 제도 교회와 달리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한 시련과 의의 고난이라고 교인들을 그렇게 결속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해서 어리석어서 당하는 고난은 그것은 의의 고난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이 말하는 바대로 애매히 고난받는 거죠. 애매히 고난받는다는 말은 사실은 고난이 아니다. 그건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 당하는 스스로 자처하는 고통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나친 열광주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의의 고난이라고 우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이 세상의 질시와 세상이 말하는 그들에 대한 꾸짖음에 대해서 의의 상급을 받기 위한 고난이라고 어처구니 없이 강변합니다. 허망한 자기 황폐를 의의 핍박으로 여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지요. 모든 고통이 다 고난일 수는 없는 겁니다. 핍박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원어의 원래 뜻은 사냥꾼에게 쫓기는 것, 쫓겨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핍박이라는 말은 수동적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단순하게 두들겨 맞거나 또 욕을 먹거나 해를 입는 데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원치 않는 방향으로 쫓겨가는 겁니다. 사냥꾼이 그 사냥물에 대해서 뭐 토끼든 뭐 멧돼지든 사슴이든 뭐 할 것 없이 사냥꾼이 막 쫓아오잖아요. 그러면 이 동물들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원래 가려고 의도했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막 가게 되는 겁니다. 살 길을 찾았어. 그 살 길이 어딘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사냥꾼에서 쫓겨가는 거죠. 이게 바로 핍박이라는 말의 원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핍박을 받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요. 하나는 의미 없는 핍박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으로 열심히 달려가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정직하고 바르고 참된 진리를 추구하다가 이 세상의 원리에 의해서 어려움과 공경에 처하게 되면 어디론가 밀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GPS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쫓겨가는 사냥물처럼 사슴처럼 쫓겨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에 내비게이션이 이미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내비게이션이 이끄는 대로 끌려간다는 거죠. 천국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혹은 뭔가 아삼삼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천국의 원리가 이 세상의 원리와 싸우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어디론가 우리를 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를 위해서 핍박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의 원래의 뜻입니다. 내가 의의 핍박을 받아서 천국을 내가 소유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나도 몰랐는데 내 속에 있는 천국의 원리가 나를 거기로 끌고 가 주시더라.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영이, 참된 영이, 우리의 속에 있는 빛의 영이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가시더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어려움과 고난,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무용한 것이거나 싫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와 같은 것이구나 라고 해서 피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극단의 고통과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면 우리가 천국의 GPS에 의해서, 예수라고 하는 GPS에 의해서, 내비게이션에 의해서 천국으로 이끌려가게 되더라.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주고 무언가를 사오게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참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값을 지불했으니까. 그런데 왜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냐? 우리의 속에 들어와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이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얻은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의지로, 내 수고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지빌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때로는 군장을 하고 마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군인처럼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어딘지 잘 모르시겠더라고, 잘 모르시겠다고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참된 의가 되시고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고 참으로 정당하시고 오르신 그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기로 그리고 그곳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신앙의 훈련에 대해서 결코 우리가 주눅들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죠. 왜요? 내비게이션 따라 가면 되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참된 의가 되셔서 우리를 그곳을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결국은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믿고 붙드십시다. 혼란과 염려의 시대 가운데도 변함없이 우리의 정당하고 옳은 기준이 되시고 의가 되시고 생명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는 기준이 되신 우리의 참된 내비게이션 GPS가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게 되는 핍박이나 고난을 우리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임하면서 한 발 한 발 주의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 되신 그분이 이끄시는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시는 천국의 백성으로의 길을 한 걸음씩 옮겨가시는 그런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이끄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에 핍박을 주신다 하더라도 고난을 주신다 하더라도 능히 이길 줄 믿고 담대하며 포기하지 않고 나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위에 오늘도 분투하며 주의 은총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선교지 그리고 선교지의 교회와 선교센터와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과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회교회 가족들 여러분,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저는 비록 볼 수 없지만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 전화신방 했더니 모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시더라고. 목사님, 언제 이 끝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뭐 목사님 이야기 좀 잘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그 웬만한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좀.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만 전화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좀 강력하게 우리 하나님께 좀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웬만하면 좀 웃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전화들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귀엽고 사랑스러운 강예은이 5월 20일 날 생일입니다. 다시 한번 귀여운 우리 예은이 건강하게 또 슬기롭게 지혜롭게 믿음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예은이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유안선 어제 무사하게 그 드라이브 스루로 차 타고 가서 졸업증 받고 잘 왔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하고요. 또 격려를 보냅니다. 아까 저 엄마 차에 보니까 I survived high school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무사하게 잘 생존해서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또 대학에도 무사하게 잘 survive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맥차인 성경 읽기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그 시아 양이 영상으로 그 찬양 및 율동을 보내와가지고 뭐랄까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뭐 히트 만방이다. 만방으로 터졌습니다. 그 우리 시아 양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일회성으로 끝이지 말라. 연속으로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특별히 부모님 여러분은 담임 목사와 우리 여러 교인들의 강력한 촉구에 대해서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영상이나 혹은 또 참여하셔서 함께 특송하고 찬양해 주시면은 우리의 예배가 더 빛이 나고 더 은혜롭고 더 귀하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고개 끄덕끄덕하고 계시는 김만태 집사님도 일회성으로 끝이지 말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여러분 권면합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귀한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금식 헌금을 통해서 장학금을 지원받은 목사님이 마침 학업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냐라고 하는 상당한 어려움 가운데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전달한 장학헌금이 큰 힘과 용기가 되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학업을 잘 마치고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노라. 그리고 교회가 원하는 신실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그 격려와 여러분의 그 용기 주는 일이 또 한 목회자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고 앞으로 그분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고 교회가 뭐라 그럴까요? 꼭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참 좋은 성실한 목회자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안전하시기를 바라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제게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평강을 빕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